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25년의 시작이 얼마 전인 듯한데 어느새 벌써 2월이 오고 있습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힘든 일상을 살아내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추운 겨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줄기 따뜻한 햇빛이 비치면 겨울이 물러가듯이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소망이 없는 북조선의 상황 속에서도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소망과 희망의 빛이 비춰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열심으로 자기 백성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입은 자녀답게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두 자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새해가 시작되었나 싶더니 벌써 1월이 끝나가고 있어요.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주간 두 분의 삶을 조금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요즘에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 우악상식과 음식에 관한 정보들에 관심이 생겨서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한 지식에 조금씩 눈떠가는 느낌으로 의미 있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맞아요. 지식의 홍수가 너무 몰아치면 사실 분별이 잘 네. 하기가 어려우시죠. 네. 네. 저에게도 조금 나눠주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인 자매님, 올 한 해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소리 자매님은요?
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학업과 또 공부를 하려면 체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다양한 운동을 하면서 평범하게 보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사실 공부와 체력이 병행되어야지만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죠.
네.
우리 소리 자매님도 예, 올 한 해 공부, 예, 학점 잘 관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자매님.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죠?
네.
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값진 선물이 바로 구원임을 믿고 계시죠?
네, 네,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희망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희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비록 지금의 삶의 환경이 내 마음 같지 않고 소망이 없는 현실일지라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입은 자답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삶의 초점이 기준이 달라지면 좋을까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리자매님. 그리고 이 시간 내 백성을 위로하라를 통해서 배우는 여러 가지 지식들이 은혜를 표현하는 소통의 통로로 쓰여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수인자매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부부 구 다룸의 이해라는 주제로 부부의 다룸이 어떻게 행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지 부부의 다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데 그 차이 중 대표적인 것이 기질과 성격의 차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태어날 때 그 사람이 갖고 나오는 고유의 것을 기질이라고 하고요. 성격은 태어나면서 살아가는 환경, 즉 사회적 환경, 관계적인 환경,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따라서 2차적으로 발달한다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 중에서도 성격은 방어 기제라는 것으로부터 형성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어기제는 인간의 핵심 감정인 불안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자 할 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인간은 다양한 방어기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방어기제를 특히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성격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기질과 2차적으로 발달한 성격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자기의 타고난 기질대로 전혀 살지 못하고 후천적으로 형성된 환경의 요인에 의해서 발달한 성격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언어가 다름을 알아보았는데요. 소리자미님 기억 나시죠?
네.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나 상처를 만들어낼 수도 있음을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그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이별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에는요, 무엇이 있었는지 수인 자매님 말해 주시겠어요?
네, 사랑의 언어에는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봉사, 다섯 번째는 접촉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당신의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사랑의 언어는 정서적인 친밀함을 말합니다. 이런 친밀함이 부부가 각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깊고 친밀하게 서로의 삶을 그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도 자신의 사랑의 언어 확인하셨죠?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연습하셨는지요? 연습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습 외에는 없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 이번 주부터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시간에는요,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상처와 아픔이 성인이 된 후에도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를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소리자매님, 자매님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저에게 가족이란 제가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주어지고 또 그 관계를 잘 이어나가야 되지만 또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관계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소리자매님이 생각하는 가족은 당연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네. 여겨지는 모습들 속에 많다라는 얘기죠.
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버겁거나 힘들거나 아니면 또 다른 감정들이 있나요?
되게 복합적인 감정들이 다 같이 올라오는데요.
네네.
사랑하지만 또 미울 때도 많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사랑하지만 믿고, 네. 예, 떨쳐버리고 싶지만 감히 외면할 수 없는,
네,
예, 가족입니다. 자, 수인자매님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로 자리 잡고 있을까요?
네, 제게 있어서 가족이란 평화로울 때는 그냥 저냥 평범한 인생을 사는 개개인의 삶인 것 같은데,
네.
어떨 때는 또 왼수 같기도 하고,
그렇죠.
어떨 때는 정말 남보다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래도 서로 진심으로 돕고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공동체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작은 공동체입니다. 가정천국이부터 사실은 시작돼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 수인자매님의 대답 속에 정말 가족의 다양한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서 상처도 받고 또 치유도 받고 아픔을 경험하면 더 아픈 거예요. 더 그 상처가 깊이 패이는 모습이 가족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다양성을 사실은 이 상담의 영역에서 다루는 많은 부분들이 그 이유가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의 글은요. 가족으로부터 오랜 시간 희생양처럼 상처를 입고 살아온 한 자매님의 고백입니다. 우리 소리 자매님 읽어주시겠어요?
가족은 내게 벗어버릴 수 없는 굴레입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사랑하기에 가족이 내게 주는 아픔이나 상처는 더 큽니다. 나에게 힘이 되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지만 오랜 시간 가족은 나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나에게 따뜻함보다는 가족으로부터 비롯된 슬픔, 아픔, 무시, 단절, 폭행이 성인이 된 지금이 나에게 여전히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가족인가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지금 당신의 가족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족은 사랑이라는 틀 안에서 여러 다른 모습들로 성인이 된 우리에게, 지금의 나에게 상처로 남아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은 어머니 품속에서 언제든지 돌아가 안길 수 있어야 하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네.
하지만 오늘날 이런 가족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가족은 나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한 현실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을 이루어가고 싶은 소망이 우리 모두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품속처럼 편안한 가정, 서로에게 힘이 되는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족을 이루는 부부가 먼저 행복한 부부로 하나 되어 살아야 하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가족을 이루는 것은 단지 나 자신만의 의지로는 좀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네. 먼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상대방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주는 행동과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생님.
네.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상대방에 대한 다름을 이해하거나 수용하고 인정하는 모습이 부족해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의 시작은 바로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만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과 건강한 가족은 점점 멀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온통 힘을 쏟는다면 더 실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가만히 있고 상대방만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려움, 본래 가족에게서의 상처, 어린 시절 경험한 자신의 가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리 자매님,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맺는 인간관계가 그리고 사회적 관계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는지요?
네, 처음 맺는 관계는 바로 부모이며 사회적 관계는 가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수인 자매님, 왜 부모와 가족 관계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족 안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어떤 감정을 경험하는가가 평생 동안 감정, 습관 및 관계의 습관을 만들어내는 기본 툴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가족관계의 틀, 어떤 틀을 만들어 가는가가 앞으로 살아갈 사회적 관계에서 그와 비슷한 틀을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그 네. 말은 가족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만들어갈 대인적, 사회적 관계에 대한 기본 믿음을 만들어야 할 중요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 남편, 자녀,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 등 많은 관계 속에서 보면 관계 방식이 자신의 가족 안에서 하는 관계 방식과 엇비슷하거나 같다라고 생각되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가족 관계가 얼마만큼 지금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 글을 읽어주세요.
가족 관계의 틀을 어떤 틀을 맺느냐에 따라 수많은 인간 관계가 비슷하게 만들어진다. 어린 시절에 외로웠던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외롭게 느끼고 일상 속에서 외로운 감정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어린 시절 불안과 두려움에 익숙했던 사람은 일상 속에서 늘 불안이라는 감정을 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정작 본인이 외로움을 느낄 때, 불안을 느낄 때 이 외로움이나 불안이 자기 내면에서 온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이나 가족,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외롭고, 내가 지금 불안하고, 내가 지금 두렵고 힘들다고 탓하기가 쉽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이나 불안이라는 감정의 요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위에서 원인을 찾고 탓하기를 하거나 합리화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거나 새해가 되면 가족, 친지, 친구들의 모임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기와 비슷한 또래 사람들의 모임에서 그 관계들을 불편해하면서 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유독 친구 모임이나 또래 사람들의 관계에서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모임을 꺼린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친구, 또래 사람들과 비교되는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 열등감이거나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과 같은 감정이 올라오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서의 원인을 잘 찾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찾으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기 자랑이나 하고 성공한 이야기나 한다고 재미없고 그 꼴 보고 싶지 않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찾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자라온 가족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안에서 경험되어진 관계 속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가족의 기능 중에는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순기능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기능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역기능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과정의 기능을 말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설명하면요. 가정을 이루는 가족의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유기적인 상호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공동체라고 합니다.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성이 있는 가족이라면 어떤 한 가족 구성원이 저온적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할 때 가족 전체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계는 상호작용적이며 전체라는 맥락 속에서 일어납니다. 다시 설명하자면요,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가족에게 지금 일어나는 문제의 상황들을 순기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있는 가족의 상황을 설정해서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소리자매님 읽어주세요.
아내가 잔소리를 한다. 이 잔소리가 듣기 싫었던 남편이 술을 마신다.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잔소리를 더 한다. 남편이 더 술을 마신다.
선생님,
네.
이런 악순환의 거리를 끊으려면 남편이 부인의 잔소리에 지겨워한다면 남편이 부인을 그렇게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남편 문제가 단순히 부인으로 인한 것이 아닌 남편, 부인 두 사람이 원인과 결과를 상호적인 관점으로 봐야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문제가 되는 행동을 누가 먼저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다른 어떤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갈등 상황 속에서 초점을 상대방에게만 두었다면 그 초점을 자신에게로 옮겨옴으로써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관찰하고 자신의 행동을 책임감 있게 다루어야 말씀하신 대로 선순환으로 순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신가요? 또 관계에서 어려움을 주고받는 반복적인 상호작용이 있는지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복되는 상호작용이 있다면 그것을 깨뜨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관계가 힘드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호적 관점으로 그 상황을 보셔야 합니다. 신자 여러분,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즉 상호작용적인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 속에서 두 가지의 관점 중 하나를 선택해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시면서 자신은 어떤 관점을 주로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방어적인 반응을 선택하는 것이다. 방어적인 행동의 반응적인 행동 특성은 다음과 같다. 비난하기,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겁주기, 때리기, 냉대하기, 무시하기, 부정하기, 잘못을 찾아내기, 비방하기, 거짓말하기, 침묵하기 등이 있다.
두 번째, 의식적 반응을 선택하는 행동의 특성이다. 적극적으로 듣기,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기, 대화에 초청하기, 자기 훈련 연습하기, 행동 수정 요청하기, 나 전달법으로 말하기 등이 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우리가 선택하는 반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어적인 반응과 의식적인 반응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선택하고 행동하고 계신가요? 신자 여러분, 관계를 다룬다는 것은 서로 상호적 관계를 기초로 해서 의식적인 반응을 선택하는 의지를 보일 때 관계를 다룰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욕구를 직접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은요, 상호작용이 밑바탕될 때, 특히 가족이 순기능의 기능을 할 때 그 과정 속에서 상호 보완적인 선순환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네.
문제가 되는 상호작용을 누가 먼저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네요.
네.
더 중요한 것은 각자 자신의 행동을 살펴보고 책임감 있게 자신의 행동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모든 관계에는요, 상호성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나와 상황 전체를 알아차리는 인식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의식적인 반응의 선택으로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구 및 힘듦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상대방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인자매님은 관계적인 상호적인 작용 속에서 방어적인 반응과 의식적인 반응, 어떤 행동의 특성이 많이 보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것 같은데요.
네.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방어적인 측면이 나올 때도 있고, 또 사람과의 대면 관계에서 그게 의식적으로 느껴서 의식적인 반응이 나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방어적인 행동의 방법에는 뭐 비난하기,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겁주기, 때리기, 무시하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반응적인 선택에서도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경청해주기, 또 행정수정 요청해주기, 적극적으로 듣기, 나 전달법, 다양한 선택의 특성이 있었는데 주로 어떤 특성을 선택하시는 것 같으세요?
심할 때는 솔직하게 말하면 비난하기도 조금 합니다.
네.
그게 내 입장에서 볼 때 저 사람이 도를 넘었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참다가 살짝 저 정도는 너무 아니다 싶다는 그런 비방을 조금 하고, 그리고
혹시 침묵하시지는 않나요?
아, 예. 외면할 때도 있어요. 무시하기도 하고.
네네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네.
그럴 때는 오히려 제가 상대방의 그런 말을 안 듣고 경청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무시하는 경우도
네,
있는
맞아요.
말씀이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리자매님은 혹시 관계 속에서 의식적인 반응을 선택할 때 어떤 행동을 주로 하시나요?
아무래도 의식적인 반응을 할 때는 대부분 모르는 분들한테 그런 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하지 않은 분들한테
네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고
네.
상대방 관점에서 아 그랬구나 이렇게 반응도 잘하고 그렇지만 방어적인 반응을 하는 건 좀 친한 사람들한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깊이 안 하고 그냥 화내고 막 이런 거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 속에서 예,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가족에게는 네, 의식적으로 방어적인 선택 행동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아빠, 엄마 또는 동생이 얘기하면 그냥 무시하거나 냉대하거나 짧게 대답하거나 아니면 침묵하거나 잘못을 찾아내서 지적하는 것들이 훨씬 많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가족인데 가족에게 더 많은 상처를 받거나 주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해하셨죠?
네.
예,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조선 신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으신가요? 있다고 한다면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계신가요?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 그리고 또는 어떤 상황이 원인이라고 찾고 계신지요? 가정에서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은 나에게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만 문제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토록 원하는 행복한 부부, 가족과는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족 구성은 각자가 서로 상호적인 관점으로 상대방을 알아가고 좋은 순기능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의식적인 행동 반응을 선택할 때 신자 여러분의 가정은요, 서로 아끼고 보듬고 사랑을 키워나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새롭게 세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양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의 목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의 찬송의 고백처럼 늘 주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 있으면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라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2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오늘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리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벗어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 이전에 어떤 말씀과 연결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하고 또 그 이전의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요?
네, 바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목사님, 유월절 네. 식사가 무엇인가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빵과 잔을 각각 나누면서 예수님이 이 빵과 잔은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예수님의 몸과 피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성도이고 교회가 되네요?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라는 건데 근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팔고 부인하고 누가 높은지 다퉈요. 누가복음 22장 21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도대체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네,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롯 유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파는 자가 누구일까 서로 묻기만 하네요.
그죠. 뭔가 별로 제자들의 반응이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군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지 못하도록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팔지 않으면 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수님을 파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하셨는데
네.
그 화가 나에게 미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뭔가 옳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요?
네, 그 다음에는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큰 사람인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큰 사람인지 그러니까 누가 그들 중에 더 큰 권세를 가지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다투고 있네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좀 실망스러운데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네, 식탁 위에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 식탁에서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섬기는 자가 크냐.
당연히 앉아 먹는 사람이 크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할 때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계시는데 오히려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 이 모든 것이 지금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생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팔고 있고 누가 크냐라고 말하고 있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목사님, 네. 그래도 여전히 우리들은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중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금 말한 대로 우리가 용서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자들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한번 수준을 보시면 정말로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예수님을 팔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이게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수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하나님께 네. 용서받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들이지만 반면에 또 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네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어려운 표현으로 쓰자면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다 이런 이중성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런 이중성을 느낄 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질문에 사실 매번이라고 대답을 하고 싶긴 해요. 왜냐면
매번으로 대답하고 그렇다. 또.
네. 사실 이중성을 우리가 완전히 제거하고 살 수는 없는 것 같고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잘못된 것을 내가 원하고 내가 더 좋은 것을 먼저 선택했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하고 돌아보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번 이중성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돌이킨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은미 자매는?
네, 저도 비슷한데 대체로 제가 믿음이 약한가 말씀 중에 보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멀리하거나 아예 연을 끊거나 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청결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 실제로는 그런 척 한다는 거죠. 네, 그런 척 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제 바람은 그런 척만 아니고 그렇게 살고 싶은 바람이 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요. 이렇게 솔직하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시험과 유혹이 있고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을까요, 지금은?
네, 첫 번째로 우리는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 부르듯 요구하였다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서 밀을 까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밀을 추수할 때 타작마당에서 옛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간다고 해요. 알곡은 밑으로 떨어지는데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요. 즉, 베드로의 믿음이 이렇게 바람에 날려가듯 베드로의 믿음이 없어지도록 사단이 요구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서 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늘 역사하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역사해요. 맞습니다. 그 방법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무감각해지게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삶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요즘에 참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 라고 느낀 적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언제였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과 좀 멀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내가 가장 좋을 때, 그러니까
가장 좋을 때,
네,
오히려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좋을 때, 그때는
그렇구나.
이제 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네, 그냥 그 좋은 것에만 이렇게 안주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는 뭔가 이렇게 좋을 때, 잘 먹고 잘 입고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다. 또 진짜 그렇네요. 그렇죠? 진짜 기독교 우리 사라잠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기독교 역사에서도요. 초기에 이렇게 박해를 받고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날 때는 오히려 믿음이 좋았는데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나서 오히려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죠. 그죠? 그렇네요. 네. 우리 은미자매는?
네. 네, 저도 비슷한데, 제가 하나님께, 구할 게, 없을 때.
구할 게 없을 때.
네,
비슷하다, 그죠?
네, 제가 필요할 때는 엄청 매달려요.
필요할 때는
네,
그런데.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님께 엄청 매달리는데, 딱 그때 뿐인 거죠. 그래서, 다시 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필요를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때로는 이런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필요를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시는,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보호를 받고 있다고요?
네.
어떤 보호인가요?
네. 사단은 베드로의 믿음이 쭉정이처럼 날아가 버리도록 요구하지만 베드로의 믿음은 예수님께 속해 있어요. 사단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예수님께 속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그분의 보호 아래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 여기 저와 방송을 하고 있는 두 분,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 이 순간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 모두 어쩌면 아니라 분명한 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고
네.
어쩌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계신 성도님들과 또 우리는 주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떠나지 않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 형편에 처해 있냐면 돌이키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돌이키는 공동체라고요?
네. 베드로는 밀가부르듯 위태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형제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사람으로 돌이키고 변화됩니다.
그렇네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며 용기를 주셨네요.
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이런 용서를 경험하고 나서 더욱 그의 믿음이 견고하고 확실해집니다.
결국 교회는 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에서 돌이키는 공동체네요.
네, 맞아요. 혹시 우리 두 분은 뭐 최근일 수도 있고 또 예전에 다 상관없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돌이킨 경험들이 혹시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돌이킨 경험들이 있다면
이제 이렇게 편안하고 안주에 있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보다는 그냥 그 안주한 상태에서 살아갈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갈 수도 있지. 네. 그치.
그래서 이제 그때 다시 이제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라자매 가 그럴 때 이렇게 경각심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경각심도 은혜야, 그죠?
네.
맞아요. 네, 은미자매는? 네.
네, 저는 예전처럼 최근에 좀 편안히 놀고 있는데 제가 신앙생활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예전처럼 정말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네 최근에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네, 요즘은
최근에
네, 다시 네, 돌아가야겠다 라고 다짐을 하곤 합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네, 자, 왜 이렇게 우리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 그리고 단어와 그 구절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쭤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에서 혹은 우리의 나눔에서 혹시 우리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 저는 베드로가 네 세 번이나 부인한 건데요. 아 예수님은 이를 또 용서하시고 위로하신 부분입니다. 아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은미자매를 그렇게 대하신다라는 것 꼭 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죠? 네. 네, 우리 사라자매는?
아, 네. 저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제 그 부분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순간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사라자매를 이렇게 섬기시고 계시다라는 거 네, 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섬기신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주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도록 늘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며 믿음이 견고한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하나님, 께서 여러분들을 늘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도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